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오늘도 돌아온 결장연 요일 코너 굿 프렌즈 날카로운 문제 제기 현실적 사안 분석 감각적 결론 도출 결장연과 함께하는 미녀 장신 변호사 백선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배가 되게 고픕니다. 그죠?
얼른 시간이죠.
네. 얼른 녹음을 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오늘 굉장히 꿀정보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솔직히 진짜 가장 반가운 내용인데, 얼른 전해드리고 우리 밥 먹읍시다.
제가 이사가고 싶다는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 드렸었는데 이사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진짜 꿀입니다. 실제로 이사갈 때 주의해서 봐야 하는 점들이 많은데 잘 모르잖아요.
네.
오늘 샅샅이 낱낱이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그럼 오늘 주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는 방식이죠. 우리가
그쵸?
뭐
보증금 내고
소유자가 되진 않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소유자가 돼야 될 텐데.
인생은 빌려서 사는 인생이니까 그 계약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성격?
중요하죠.
집주인의 외모?
집 구조도 중요하고
바람이 잘 환기가 되는지 우풍이 있진 않은지
곰팡이가 있진
그쵸?
않은지
물이 수압이 어떤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는 네. 어떤 거가 또 중요한가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임대인이죠. 집주인이라는 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소유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기는 한데 간혹 소유자가 아닌 분들이 임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건가요? 집주인은 어머니의 이름인데 그렇죠. 네. 아드님이 오셔서
그렇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부인데 뭐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소유인데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오는 분은 또 아버님이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분명히 소유자는 남자인데 왜 여자분이 와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
소유자는 김정숙인데
네.
이분은 아무리 봐도 김정숙은 아니실 때
분명히 아버님 같은데 네. 왜 김정숙 씨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무슨 관계냐 신분증 보여달라 당당히 요구를 하셨고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다 하면은 위임장을 달라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저 예전에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건물 주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신데
네.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건물에서는 이제 자녀가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건물 그러면 제가 여기 계약할 시에는 부모님 올라오시나요? 하니까 오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소유자와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시에는 위임장이
그렇죠.
위임장을 가진 분과 계약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집의 주인과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하니까
네.
네 그렇고 또 이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등기부등본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하게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전세권, 저당권,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뭐 제 소유에 건물이 없는지라 저는 수업 들을 때 들어봤었고 이후에 저도 집 알아볼 때 제가 담보 설정 저당권 담보
네,
설정이죠.
네, 네.
그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등기부에서.
네. 뭐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어떤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닌데 약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되어 있다. 말 그대로 집주인한테 이거 처분하지 말라라는 등기를 해놓은 건데 그거에 위반해서 임대인이 저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처분을 하신 분한테 제가 임차인이에요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소유자 외에 뭐 가압류권자가 있다, 가처분권자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물건이다.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분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낸 돈을 네. 이게 돈을 급하게 돌려받아야 될 때는 사실 집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죠.
돈 없어지기 전에 제 돈은 빨리 뱉어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네.
이 집을 처분을 해야 그분이 돈이 생겨서 저한테 돈을 돌려줄 텐데 그걸 처분을 못하게 한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당권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나요? 저당권은 오히려 얼마인지 보고 안정권으로 생각되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작년까지 살던 집이 집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에 저당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 그 건물이 판매 예상 가겠죠? 21억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전세금으로 거는 돈이 이제 2억 정도 됐었는데요.
네.
6억짜리 뭐가 있더라고요, 우리 네. 앞에. 근데 이제 산수를 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집이, 싸게 어떻게 팔리게 된다 해도 우리 돈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들어갔었던 경험이 네. 있는데 아예 가처분 등기가 있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권리변동이 언제 일어날지 예상을 할지 모르니까 좀 그러네요. 난 되게 꺼리게 될 것 같다.
그쵸.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라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예 안 들어가겠네.
아 그리고 사실 가처분이 있다 하면은 이 집주인에게 뭔가 신용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있을까? 라는 약간 고민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이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은
그러게요.
꺼리게 되겠죠.
전 재산을 털리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 이거 그럼 등기부 등본에서 이름이 뭐라고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가처분 중에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위험할
거.
수 있다.
잠시
거.
말씀드렸지만 제 선순위로 금액이 좀 이제 저당이 잡혀 있는 거는 계산을 좀 잘해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쵸.
요즘은 제가 듣기로 일부러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또 짓는데요. 뭐 세금 이런 문제가 있다나? 그래서 보통 아예 깨끗한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동산이 더 흔하다. 그게 막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정말 돈이 궁해서 꾼 게 아니라 그냥 관례상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방금 저당권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저당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21억 하는 건물에 4억짜리, 6억짜리 저당권이 있으면 사실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그래서 15억이 남아있어.
네.
좀 낮게 팔려도 한 10억은 남을 것 같아.
네. 근데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에 한 7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네.
아니, 너무 단위가 세니까 좀 줄일게요.
네.
1억짜리 건물에 7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데
네.
내가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 돈이 4천만 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위험하죠.
위험한 게 아니라 진짜 아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1억짜리 건물에 7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있는데 2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다라고
네.
하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그쵸? 문제가 생겨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면 아무리 시가가 1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그쵸.
팔리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곳의 가격도
뭐 8천만 원, 뭐 6천만 원 계속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시가에서 저당권을 빼서 남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시가대로 팔리기가 힘들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좀 넉넉하게 잡고
그렇죠.
들어가야
넉넉하게. 네. 아니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그래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신 분들이 제 주위에 계셨거든요.
진짜요?
네.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데 그 몇 천만 원 뺏기고 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진짜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이제 우리가 좀 쉽게는 이런 거 주의하면 된다.
네.
이사 후에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이사하고 나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은 이사를 가자마자 주민등록부터 그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왜 웃으시죠?
제가 이거를 사실 진짜 안 하거든요. 네, 진짜 안 해서 그 투표할 때 막 부재자 투표 한 적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시면은 아까 뭐 21억이네 4억이네 보고 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믿는 거지 주인장.
아, 돈 많은 주인장의, 분이니까 믿자.
네, 주인장의 신용을 믿는 건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귀찮게 이사할 때마다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왜 받아야 되는 거죠?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라는 게 제가 권리를 가지게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순위를 확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이라든지 전세권을 설정했다 아니면은 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게 등기부 등본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임대는 안 쓰죠.
네. 그러면은 임대인이랑 임차인 정확히 언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날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네. 만약에
그게 있어야 내가 내 후순위권자보다 먼저다. 그쵸, 내 돈을 그쵸. 먼저 달라.
그런 걸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지금 막 체결하고 나 사실 10년 전에 했어. 너희 저당권보다 내가 다 우선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아주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렇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지금은 했습니다.
하셨구나. 사실 네. 왜 안 하셨어요?
진짜 귀찮아가지고 가게가 너무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동사무소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진짜?
네, 언제 가요? 조퇴를 하고 갈 수도 없고 지각하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그 주민등록 등본 그런 거는 뗄 수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네.
저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올해 초에 이사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포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보세요.
와, 진짜 꿀이다. 대법원 네. 인터넷 등기소.
네.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동사무소 안 가고도 집에 앉아서 다만 뭐 계약서를 스캔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
잠깐만. 잠깐만. 공인인증서는 그렇다 치고 스캐너가 필요한가요?
아, 스캐너가 필요하겠네요.
사진 찍는 걸로는 안 되나요? 이거는 문의해보는 걸로. 왜냐하면 요즘 스캐너가 집에 잘 없으니까 사진을 되게 스캔한 것처럼 잘 찍어서
계약서 반듯하게 이렇게 찍어서
첨부하면은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의해보시는 걸로.
네, 전 스캐너가 있었기 때문에.
왜 스캐너가 집에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물론 큰 돈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주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겠지만 우리 같은 일개미들은 또 특히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 후에도 꼭 나의 순위를 확정을 받아야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순위대로 선착순 네.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맞아요.
내 순서에 돈을 다 받아갈 수 있게끔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한다. 그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건물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럼 저는 돈을 다 잃었겠네요.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특히나 더 가혹하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순위와 무관하게 정말 요 정도는 보장해주자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로 안 했는데
네.
야 얘한테서 이거를 빼가는 건 진짜 벼룩의 간이다.
정말 죽으라 죽으라 하는구나.
이거는 얘가 실수로 안 했어도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으로 주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 정도는 진짜 보장해주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뭐 보증금 제한이 조금 있기는 한데
네.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증금이 1억 미만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
네.
그중에 3,400만 원은 무조건 보장받으실 수 있다.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니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왜냐하면 보증금 1억 미만. 사실 전세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임대차는 보증금 1억 미만이죠.
네네네.
와, 보증금이 1억 미만일 시 대부분의 우리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3,400만 원은 저처럼 게으름병이 도져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으로 해준다. 그럼 이게 거기에도 우선하는 건가요? 아까 그 가압류 가처분이나 담보보다도 우선 최우선이란 뜻인가요?
저당권에 비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가처분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걸로
네.
네, 굉장히 위험한 거고 최우선 변제권 제도에 기대기보다는 확정일자 받읍시다.
꼭 받으세요.
네, 어쨌든 돈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잘 살자라는 거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특허법 교수님이 해주신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인생이 운칠기삼인 것 같니? 아니다. 인생은 운 9.99999999 기 0.0000001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임대차 계약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보증금 조금 뜯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백 변호사님도 집주인 잘못 만나서 보증금을 뜯겼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로 소송을 하자니
그냥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정말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근데 이걸 받자고 소송을 하자니 참 그렇고 해서 결국에는 그래 좋은 경험했다 앞으로는 조심하자
그렇게 좋은 강의 하나 들었다. 아, 속상해. 여러분은 꼭 주의하셔서 좋은 집주인 만나는 거는 이제 그 평소에 좋은 행실 해갖고 덕을 쌓으세요. 아, 오늘 주제 저는 너무 좋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이미 알고 계셨더라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한 번 더 되새김질하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꼭 확정일자 안 받으신 분 계시다면 꼭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